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논란 속에 다주택 보유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단체 사이에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김조원 민정수석 등 다주택 참모를 겨냥해 공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춘천 의암댐에서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잡으려다 실종된 경찰과 춘천시 공무원이 탔던 배가 오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은 안에 없었습니다. 거센 물살에 배를 타고 작업에 나선 경위가 의문인 가운데 춘천시 측은 시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남부지방에 오늘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 중심가를 흐르는 하천이 넘치기 직전까지 올라가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대구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채널A 기자 강압 취재 수사를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에 추미애 장관 측 인사를 기용했습니다. 대검 참모 대부분이 바뀌면서 윤석열 총장이 고립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가운데가 뻥 뚫린 기형적인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를 고집해온 집주인 탓인데 재산권 문제라는 주장과 공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 피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오늘은 청와대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아래 수석비서관 5명이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이 시세보다 비싸게 잠실집을 내놨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거둬들인 지 하루 만입니다. 부동산 대책 논란 속에 오히려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고 또 그에 대한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여론이 악화된 책임을 이런 방식으로 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배경과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 수석들이 뭐 사표를 내고 이제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대통령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일괄 사의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는데 사표를 반려할 생각이었다면 사의 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등 여권에서도 현재 여론의 추이로 볼 때 참모진을 다시 붙잡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선별적으로 수리할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비서실장의 경우 마땅한 후임이 없으면 유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결정이 언제쯤 날까요?
네, 예단하긴 힘듭니다. 사표 수리를 결단했더라도 후임까지 확정이 돼야 수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위직의 인사검증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정무나 민정 또 소통수석의 경우 후임자 물색과 검증이 지난달부터 진행되었던 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예, 노 실장과 수석들의 사표를 낸 이유.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논란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중 유일한 서울 강남 다주택자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수석은 노영민 실장이 지난달 집을 팔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을 때도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집을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느냐는 취지로 공개 반발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어제는 두 채 중 잠실집을 내놨다고는 했는데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높게 내놨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팔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청와대에서도 나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다주택자였다가 그 집을 파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네, 청주집만 팔고 서울 반포집은 두려다가 똘똘한 한 채 논란을 키운 건데요. 결국 노 실장은 이 집을 모두 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팔렸다는 반포집과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되지 않아 여전히 보유 중인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제기되는데요. 일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JTBC에 거래는 된 걸로 하는데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조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국정운영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또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33%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5주째 부정평가 이후 1순위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두 달 전만 해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이 1%에 불과했단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노영민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채 논란과 김조원 민정수석의 고가 매매 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한 셈입니다. 노 실장이 산하 수석 모두와 동반사표를 쓴 건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민심도 달래보려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사의를 밝힌 수석 5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정무와 소통수석은 부동산 관련 여론이 악화하는 동안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여권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김상조 정책실장과 그 아래 수석들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되지만 이번에 비서실장과 함께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책실 개편은 개각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면서 비서실장 선에서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김조원 수석의 사의를 놓고 결국 집을 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 내부의 시선도 곱지는 않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정종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참모진 사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해당 참모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다릅니다. 한 당 관계자는 JTBC에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논란 속에 여론을 악화시켜온 일부 참모진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낸 겁니다. 야당은 사의 자체도 비판했습니다. 공직 대신 집을 택했다며 고통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의를 밝힌 이들이 부동산 정책 담당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 달래기라고 평가했고 정의당도 핵심을 비켜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이 서울 잠실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다는 의혹에 대해 남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한 청와대 해명은 오늘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엔 불리하면 아내 핑계를 대라는 매뉴얼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건물투기 의혹 때 부인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던 걸 상기시킨 겁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폭우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춘천 의암댐에서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잡으려다 일어난 참사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실종된 5명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실종자가 타고 있던 배 하나는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실종자는 없었지만요. 그 배는 어디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청 강원 101호가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경찰관과 춘천시청 담당 직원이 타고 있던 배인데요. 발견 지점은 춘천 경강대교와 춘성대교 사이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계속 물살에 떠밀려가다가 나무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선체는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도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청이 떠내려가지 않게 로프로 고정하고 선체 내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는 내부에 없었습니다. 주변 물속과 풀숲으로도 수색을 진행했지만 역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구조대원이 경찰청 내부 우측 상단에 있던 CCTV 저장장치를 수거를 했는데 사고 당시 모습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구조인력 2,690명이 투입됐지만 안타깝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수색을 하려면 뭐 어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실종 직전 촬영된 영상을 저희 JTBC 취재진들이 확보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종자들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물살에 떠내려가던 수초섬이 잠시 정지가 된 듯한데 침몰 전에 경찰정과 보트가 나옵니다. 보트에는 사고 직전에 이 수초섬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공수초섬은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보시는 것보다 실제 물살은 훨씬 더 거셌습니다. 수질 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수초섬은 약 14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걸 구하려다가 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예, 내일 춘천 지역에 비가 또 온다고 하죠. 실종자 수색은 그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북한강 일대 물살이 빨라서 실종자들이 강을 따라서 서울까지 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서울 소방과 공조를 해서 항공 수색 범위를 서울 행주 대교까지로 넓혔습니다. 조금 뒤인 밤 9시에 오늘 수색은 종료가 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다시 수색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이고 춘천 일대에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소방당국은 비가 오더라도 수색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예, 조금 전 김재현 기자가 실종 직전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그리고 왜 배를 타라고 지시했는지 의아합니다. 오늘 춘천시와 경찰이 각각 내놓은 입장만을 놓고 보면 이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춘천시는 시가 지시한 적이 없고 실종 공무원이 휴가 중에 스스로 나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도 배를 띄운 건 실종 경찰관이 판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춘천시는 의암호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휴가 중에도 폭우가 내린 호수로 스스로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분의 출산으로 출산 휴가 중임에도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계장은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또 기간제 절대 동원하지 말라 강하게 지시하였다 했습니다.
춘천시 다른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담당 공무원을 불러 일을 시켰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황상 업체 직원이 연락한 것 같긴 해요. 시에서는 연락한 사람이 없으니까.
민간업체가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을 불렀다는 건데 실종자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가 시장이야?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더 몰라나 보다.
가족들은 경찰 설명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는데도 실종된 담당자가 알아서 배를 몰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상 현장 근무자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춘천시와 경찰 측 그 누구도 어제 내려진 작업 지시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동생 경찰에 머물면서 30년 넘게 동기 팔아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또...
실종자 가족들은 춘천시가 업무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날 실종 공무원들에게 수초섬을 안전하게 관리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춘천시는 이틀째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보신 대로 실종자 가족들은 춘천시가 사고 전날 수초섬을 안전하게 관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춘천시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가족들은 사고 현장에 다 같이 모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계약직으로 시청에 입사한 직원의 가족부터 출산 휴가 도중 일하다가 실종된 시청 직원의 가족까지 여도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고 당일 춘천시청 행정선에는 60대 기간제 노동자도 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실종된 남편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월 초부터 했죠. 지금 월급을 한 달 받았어요. 기간제고 뭐 알아요? 달랑 진짜 포터 하나 타고 가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평소 퇴근 후 아내와 항상 드라이브를 했다는 권 씨는 사고 하루 전에도 의암 때문에 갔습니다.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가지고 다리 밑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땜문 연 거를 이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했는데 이제 애아빠 그 추억을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종된 시청 직원 중에는 아이가 태어나 출산 휴가를 쓰다 출근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기도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첫 번째 아기는 또 유산이 됐는데 대고서 이제 다시 이렇게 생겼는데
하지만 아내는 출산한 지 고작 48일이어서 현장에 나와볼 수조차 없습니다.
올케가 공무원이 먼저 됐었고, 그리고 동생도 공부해서 공무원이 이제 돼서 이제 둘이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됐고, 저한테 뭐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민간 보트에 타고 있던 실종자의 친구는 사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작업을 시키지를 않으셨으면 전날부터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질 않았을 거고 부르지를 말으셨어야 되는데.
JTBC 여도연입니다.
네, 오늘 실종자 수색은 종료됐습니다만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사고 대책본부가 있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분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종된 경찰관의 조카 김성일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이 어려운 와중에도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이모부가 타고 있던 그 경찰 적을 오늘 찾았는데요. 혹시 그 수색 작업을 다 지켜보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봤고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없어서 안타까웠고, 또 나타났을 때 개인적으로 또 그 모습을 보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예. 그 혹시 오늘 그 경찰청 안에 블랙박스 같은 영상이 남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그 영상도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그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오는 거는 봤고요. 소방당국에서 경찰서에게 인계하는 것도 봤는데 그 이상의 어떤 내용을 아직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틀째 수색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저희 인터뷰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색이 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시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요. 현실이나 상황에 비춰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 이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도 2,0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춘천시 브리핑을 보면 시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던데 가족이시니까 혹시 이모부가 그날 좀 배를 타고 나섰어야 하는 이유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그 인공수처가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지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말이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꼭 밝힐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이 구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고 상황은 얼마나 위험했던 걸까요? 저희 JTBC가 당시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지점은 평소보다 물이 약 3배나 빠르게 흘렀습니다. 흰 공을 띄우자 순식간에 빨려갈 정도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배를 띄우면 안 된다는 안전 규정조차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리무용 실험센터입니다. 의암 댐에 50:1 비율로 축소한 장비를 가지고 지금부터 실험을 해볼 건데요. 물의 양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문을 개방해놓고 유속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직접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평상시 댐에서 흐르는 물의 양을 초당 1,000톤 정도로 가정했습니다. 상류의 물속도가 초당 13cm, 실제 규모론 초당 0.9m로 나옵니다. 이번엔 사고 당시처럼 물의 양을 초당 10,000톤 정도까지 늘려봤습니다. 물살이 거세지는 게 수중 카메라로 보입니다. 사고 지점에 흰 공을 띄우자 순식간에 빨려갑니다. 물의 속도가 초당 36.3cm, 실제론 초당 2.5m 정도로 3배 가까이 빨라집니다.
일시에 수문을 통해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유속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의 선박 안전 규정에는 댐을 비상방류할 경우 어떻게 하란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별다른 내부 지침 없이 규정을 따르는 춘천시는 어제 사고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시를 못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기준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의뢰에 그런 큰 비가 오면 배를 띄운다는 게 안 띄운다는 전제하에서 그래 했겠죠.
정부 차원의 안전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태규진입니다.
피해 지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철원, 제천, 안성, 충주 등 피해가 특히 컸던 7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복구비의 절반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구름이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대구, 경북과 호남 지역에 오늘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많은 시청자께서 JTBC의 영상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이 빠르게 흐릅니다.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불어난 물은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 근처까지 왔습니다.
항상 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마 조금 늦게 살았었는데 이 물이 무섭구나. 비가 무섭구나.
버스는 마치 물 위를 달리는 듯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의자 바로 밑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택시를 이제 탔는데 그쪽 창 밖에 봐보니까 문 거의 아래까지 해서 많이 범람하려고 약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둥이 엄청 크게 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밖에 창문을 열어서 봤더니 차도 흙에 밀려서 안 보이게 나무에 딸려있고.
계단은 폭포처럼 변했습니다.
더 찍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오래 있다가 저도 이게 더 젖을 것 같아가지고.
전주에서도 많은 비가 와 삼천 옆 자전거 도로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징검다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징검다리 자체 형체도 없이 다 잠겼고요.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선 시간당 최고 65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전북 정읍에선 투망 작업을 하던 50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비 피해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JTBC 제보, 이메일, 전화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으로 가봅니다.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질 때도 햇볕이 쨍쨍하더니 오늘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등산객들은 불어난 계곡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윤두혜 기자입니다.
급류가 흐르는 계곡 위에 사다리가 놓였습니다. 등산객들이 조심조심 계곡을 넘어옵니다.
앉으세요. 다리 내리고.
오늘 오후 대구의 한 야산에서 불어난 계곡물 건너에 고립된 등산객 7명이 구조됐습니다. 차선 하나가 막혔습니다.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흙과 돌이 함께 떠밀려 내려오면서 포크레인이 토사를 치우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찻길이 사라졌습니다.
차 타고는 아예 못 아까 차 한 대 물에 잠겨가지고 뺐거든요. 허리 좀 찼을 거예요 지금.
모종을 심어놓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을 퍼내도 역부족이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추, 뭐 상추, 열무 이런 참 오이고 다 잠기서 지금 수정 못하다가 퍼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대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계속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35도에 가까운 더위가 계속되다가 오늘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김천과 대구 북구에 오늘만 130mm가량의 비가 와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요일 낮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부산에도 오후 7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특히 오후 10시 38분이 만조 시간이어서 이 시간 전으로 하천과 해안가 인근 주민들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충청도,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아산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에 지었다는 이런 학교들마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동장이 흙탕물에 잠겼고요. 그리고 또 이 교실 바닥도 진흙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열흘 뒤면 또 개학이라 그때까지 다 복구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정영재 기자입니다.
운동장에 거대한 폭포가 생겼습니다. 학교는 온통 물바다입니다.
운동장은 발이 푹푹 빠집니다. 급한 대로 곳곳에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교실 바닥까지 들어온 흙은 문질러도 닦이지 않습니다. 사흘째 닦았지만 사이사이 파고 들어간 흙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학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 물 차 있는 부분까지 다 부풀러 올라왔잖아요.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다 막 이렇게 주저앉을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임시적으로 학교 사용하는 데만 지장이 없게끔.
운동장이 공사장처럼 변했습니다. 떠내려온 선풍기는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흙밭으로 변했습니다. 담장도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뜯겨져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들이 운동장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농구장 바닥이 이렇게 힘없이 뜯겨집니다.
충남과 경기 등 8개 지역 학교 227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35곳은 방학을 앞당기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돌렸습니다. 아슬아슬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철로. 충북선 한 구간입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받치던 기둥이 뽑혀나갔습니다. 복구만 한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어제까지 엿새 동안 755mm의 강한 비가 퍼부은 철원입니다. 복구 작업은 지금 좀 시작이 됐는데요.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에 떠내려온 지뢰입니다. 민통선에 묻힌 미확인 지뢰가 약 10만 발로 추정돼 주민들 걱정도 큰 상황인데 강현석 기자가 철원 다녀왔습니다.
진흙에 파묻혔던 도로가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주민들은 세간 정리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나름 비 피해에 대비했지만 755mm 폭우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에 잠겼던 흔적이 벽에 남았습니다. 마을 한편 쓰레기산이 기나긴 복구를 가늠케 합니다. 세탁 트레일러 등 군의 지원으로 마을은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물에 떠내려온 지뢰입니다. 어제 지뢰 두 발과 대전차 포탄 빈통이 발견된 이 마을에선 복구 작업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뢰 두 개가 떠내려온 이길리 마을 앞입니다.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지뢰는 없는데요. 보신 것처럼 지금은 군의 통제 아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지뢰를 탐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인이 와서 또 지뢰 그 작업도 해요, 지뢰. 무서운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런 생각하고 살면 못 살아요, 여기서.
DMZ와 민통선 이남에 매설된 지뢰는 약 85만 발. 이 중 약 10만 발이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데 이런 미확인 지뢰 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33배 넓이입니다. 대인지뢰는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대피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들만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간만에 따뜻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중랑천에 빠져 떠내려가던 8살 아이를 보고 물에 뛰어들어 구해냈습니다. 바로 의정부 경찰서의 고진형 경장입니다. 고 경장은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물에 들어갔다는데 알고 보니 고 경장의 아버지도 11년 전 근무 중 순직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09년 12월 고 고상덕 경감의 연결식입니다. 후배를 대신해 나간 과속단속 현장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순직한 겁니다. 10대였던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쥔 채 연결식 장면을 바라봅니다. 7년 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경찰을 직업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많이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 5일 고 경장은 8살 아이가 중랑천 부근에서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고 경장은 물속에 몸이 잠긴 채 떠내려가던 아이를 발견합니다. 고 경장은 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아이가 이제 유속이 조금 빨라지면서 아이가 떠내려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물 밖으로 아이를 끌고 나왔지만 의식과 호흡은 없었습니다. 1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이 돌아온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직접적인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경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 피해본 곳들 많죠. 무분별한 개발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3년 전 난개발 문제를 지적했던 경기도 광주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도 이번 폭우 때 산에서 흙더미가 흘러와 집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그 현장을 3년 만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집 담벼락에 타고 흙탕물이 흘러내립니다. 몇 초 후 담이 무너지고 흙탕물이 마당을 덮칩니다. 거센 물살에 테이블이 부서집니다. 서 있던 주민은 순식간에 휩쓸립니다.
꽝 소리가 나더니 막 흙탕물이요. 그걸 제가 빠졌어요, 저기서.
이 지역은 경기 광주시의 전원주택단지로 3년 전 JTBC 취재진이 난개발 문제를 지적한 곳입니다.
집 바로 뒤엔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곳 배수로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폭우가 쏟아진 닷새 동안 이곳엔 흙탕물과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배수로가 막히면서 구덩이에 찬 물이 집을 덮친 겁니다.
사고 원인으론 산비탈위 공사가 꼽힙니다. 집 위쪽 산에서 생활 근린시설을 짓는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공사 때문에 마을의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산을 너무 많이 깎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흙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를 너무 많이 잘랐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은 이번 주 초 난개발과 폭우로 인해 불안하다며 경기 광주시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산비탈위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자는 공사장엔 마을 반대 방향으로 물길을 냈다며 해당 사고와 공사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광주시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재해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은 오늘 공사 현장에 토사 유출 방지 비닐을 씌웠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린 이 사고처럼 축대나 옹벽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흙더미에 파묻히는 사고들 왜 자꾸 반복될까요? 그 원인을 이어서 홍지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흘 전 축대가 무너져 고립됐던 경기 가평군의 마을입니다. 임시복구는 끝났지만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한두 번 무너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4, 5년 됐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상당수가 산에 깎아 만든 펜션이나 전원주택단지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사태로 3명이 매몰돼 숨진 가평 펜션이 대표적입니다. 후명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깎아서 펜션과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축을 할 때 배수에 문제가 있었거나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훼손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옛날보다는 덜 안정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권이 나뉘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림청에서 맡습니다. 급경사 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맡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점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평의 산사태가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안 돼 있죠. 우면산 산사태도 2011년도 16명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취약 지역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복구에 급급할 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재해에 대비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10살 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집에서 맨발로 나와 편의점으로 도망쳤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엄마에게 맞았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초등학생 A양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A양은 근처 편의점에서 주민들에게 어머니인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발견됐을 때 코피를 심하게 흘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가급한 목소리에서 뭐 어디인가 싶어서 나와봤는데 맨발이었던 것 같아요. 맨발.
A양은 상처를 입은 채 이곳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저쪽 편의점까지 뛰어갔습니다.
이 편의점은 아이의 집에서 6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 A양이 어머니 B씨의 심부름 때문에 들렸던 곳입니다.
애가 그냥 벌벌 떨어요. 목도 졸리고 머리도 많이 맞아가지고.
A양은 이전에도 어머니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 어머니 B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A양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양은 현재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양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피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레바논 정부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적혀 있죠. 1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5천여 명이 다친 이 레바논 폭발 사고 이후 시민들이 꺼내든 메시지입니다. 이번 참사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거센 분노는 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길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항의합니다. 물병도 날아다닙니다. 시민들은 한밤중 의회 앞으로 달려가 불을 질렀고 군인들은 이들을 향해 최루탄을 쐈습니다. 사고 직후 레바논으로 달려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붙잡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은 과거 1920년부터 23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차라리 다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자고 할 만큼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거셉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닥쳤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베이루트 항구의 곡물 창고입니다. 레바논에 수입된 전체 곡물의 85%, 약 15,000톤이 저장돼 있었는데 폭발과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레바논 전국에 공급할 곡물은 앞으로 한 달치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will find coping mechanism to maybe counter the fact that the Beirut port has been damaged.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흰색 관을 향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웨딩밴드에 축가가 울려 퍼집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번 폭발로 숨진 24살 소방대 응급요원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은 생명도 있습니다. 임산부가 분만실로 들어가자마자 폭발이 일어났지만 아기는 1시간 뒤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중국의 한 4차선 도로입니다. 흔히 알박기라고들 하죠. 중간에 있는 이 주택 때문에 가운데가 뻥 뚫린 기형적인 구조로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주인이 우리 돈으로 25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지난 3일 개통한 중국 광저우시 강변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작은 주택이 한 채 남아있습니다. 이 집을 피하기 위해 도로가 양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철거 협상에 실패하면서 결국 집을 우회해 도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된 건 시와 집주인 간 보상금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전체 면적은 15평 남짓. 시는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제시했고 집주인은 2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제공되는 주택도 문제였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소수지만 볼거리가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는 도로 아래 통로를 만들어주고 전기 공급도 유지하면서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예, 오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인사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또 한 차례 크게 바뀌었는데 윤 총장 빼고는 다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박지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는 대상이 모두 26명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다는 점입니다. 대검 부장검사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 5명이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로 떠나게 됐습니다. 대부분 지난 1, 2월에 부임해 6개월 만에 교체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주요 사건을 수사해온 지휘부는 승진했습니다. 채널A 사건을 맡은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신성식 3차장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갑니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왔습니다.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공판 송무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한 조치라 설명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법조팀 박진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인사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윤석열 총장 빼고는 다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윤 총장이 고립됐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대검찰청 배치표를 요약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와 그 아래 부장검사들이 거의 바뀌었습니다. 이렇다 네. 보니까 고립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한 점도 그렇고 또 이런 간부 인사가 반년 만에 또 바뀌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어서 이런 점들이 좀 그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검사들이라면 네.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직책인데 인사와 예산에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검찰국장은 조남관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조 검사장이 승진을 해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갑니다. 윤석열 총장 바로 다음인 2인자 자리로 갑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해서 첫 인사 때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대검차장은 부득이한 경우 검찰총장을 뭐 대리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인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그리고 새로 검찰국장이 되는 인물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입니다.
네.
지난 1월 심 부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후배 검사에게 항의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은 좀 승진을 하거나 좋은 자리로 갔던데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단 유임이 됐고 그 바로 아래 수사 책임자는 검사장으로 네. 승진을 했습니다.
예.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대검 간부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합니다. 애초에 검언 유착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이것을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더 힘을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네, 이번 인사를 뭐 윤석열 총장은 좀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네, 입장을 낼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측근들은 예. 노골적인 인사라고 했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인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위를 따르지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사입니다.
예.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거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면서 빠른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라. 민주당에서 나온 윤석열 총장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루도...
참 민망할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남아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나흘 전에 했던 독재 관련 발언도 또다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면 굉장히 심각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서서 저는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두관 의원도 이 발언이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고 비판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임 건의를 두고선 당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해임안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탄핵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각을 세워온 황운하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비행기를 모는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확진자는 제주항공에서 비행기를 모는 기장입니다. 이틀 전 운항을 준비하기 위해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에 있는 제주항공 사무실에 들렀다가 김포에서 제주, 제주에서 여수로 비행했습니다. 그 뒤 오늘 확진돼 역학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승객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공사 직원 말고 갈 일이 없습니다. 접촉자도 그 질문 쪽에서는 저희 공사 직원도 없고 뭐 일반인도 없고.
항공사 측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고 사무실을 방역했습니다. 수도권에선 교회 소모임과 식사가 허용된 지 2주 만에 교회에 관련 집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이후 고양시 소규모 교회 두 곳과 관련된 확진자가 23명입니다. 한 곳은 창문이나 환기시설이 없는 지하 1층에 있었고 두 교회 모두 예배한 뒤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확진된 교회 한 곳의 목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단계 성격의 업체에서도 일해 여기서도 확진자가 5명 이상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면 교회 방역을 다시 강화할 방침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가 7.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죠. 그런데 반발이 계속되자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들에겐 다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줄이는 법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들이 임대용 집을 자꾸 사들여서 부동산 값이 뛰었다고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을 기대하고 뛰어든 기존 임대 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불만이 좀 많은데 전에는 돈 좀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 많이 올려서 고맙다고 이러는데 지금
그러자 정부는 남아있는 기존 임대등록기간 동안은 약속대로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워도 그동안 깎아줬던 세금을 도로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1년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준 지 3년 만에 도로 줄이고 기존 사업자가 반발하자 한 달도 안 돼 다시 예외를 둔 겁니다. 땜질 처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오늘 대형 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했습니다. 의대생 4,000명을 더 뽑기로 한 정부에 항의를 한 겁니다. 병원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돼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진 않았다고 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나와 거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새로 뽑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주로 나왔습니다.
4,000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라든가 공공의료, 첩약 급여화, 그리고 한방 일원화 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460여 명의 전공의가 일하는 곳입니다.
필수 진료 분야에 동사하는 전공의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원은 여느 때처럼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으로 우려됐던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 그 뭐 이렇게 뭐 좀 대기가 길어지거나 이러지가 없으시다냐?
네.
단 일부 환자들은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교수나 전임의 등이 투입돼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 누군가 돈을 번다면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못하는 이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에게 이 약속을 받아낸 당사자가 오늘 삭발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배양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부양의 문제도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 자리에서 폐지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희가 가족처럼 만났죠. 그 자리에서 정말 폐지할 거니까 폐지하겠다.
2차 통합 계획 때는 3년 뒤 2차 통합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 폐지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제 강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형숙 씨는 중증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일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출근길엔 지하철을 탑니다.
고생하지만 아프세요?
아파요. 허리랑 많이 아프죠.
평생 가야 하는 병원. 지금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몇천 원 정도 나온 거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꽤 많죠.
장성한 두 딸이 취업을 하면 의료급여는 끊기고 딸들에게 이 씨를 먹여 살릴 부양 의무가 생깁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과 손깍지를 꼈던 사람이 지척에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한 거를 제발 좀 지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삭발을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50평생 저희 어머니의 집덩어리였거든요. 예, 또다시 자식의 집덩어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회의는 다음 주 다시 열립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구좌우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먼 바다로 떠밀려가던 모녀가 배경에 구조됐습니다.
표류자 2명 구조 중에 있음. 표류자 2명 구조 중에 있음.
튜브에 탄 채 떠밀려가는 7살 딸을 잡으려다 같이 떠밀려간 엄마가 목에 걸고 있던 방수팩에 든 휴대전화로 해경에 직접 신고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386세대의 핵심 인사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온 허윤회 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허 씨는 2015년에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납품을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등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을 피하다가 취재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한 추모식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신문 기자가 아베 총리에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는데 왜 기자회견을 안 했는지 묻자 아베 총리는 약간 당황하며 계기가 있을 때 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자 총리 관저 직원이 이 기자의 팔을 잡았다고 합니다. 취재 방해 논란이 커졌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팔을 잡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봇대 전기줄을 잘라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제주시 일대 전봇대에서 6차례에 걸쳐 한국전력의 구리동선 1800m를 훔친 혐의를 받는 57세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지만 누범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단한 드라이버가 두동강에 났습니다. 주인공은 괴짜 골퍼로 불리는 브라이언 디셴보인데요. 독특한 실험으로 새로운 골프 법칙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디셴보는 올 시즌 20kg을 찌워 생각 못한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티를 줍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디셴보. 짚고 있던 드라이버가 부러지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Oh my goodness. He's without a driver.
워낙 강한 힘으로 공을 때린 데 이어 110kg, 디셴보의 무게가 더해지자 부러지고 만 겁니다.
Yeah, it was like this and I was like that. And it just to pick up my tee and it.
베레모를 쓰고 골프채를 두동강 낸 골퍼. 사실 점잖은 골프의 세계에서 디셴보의 골프는 확 튑니다.
95% of the golfers out there, they think I'm nuts. I think I'm crazy.
스스로를 골프 과학자라 부르며 전에 없던 실험을 필드 위에 쏟아내는 까닭입니다. 샤프트 길이가 모두 똑같은 아이언 세트를 쓰고 정확한 거리를 재려고 각도기도 이용합니다. 비 오는 날의 시합에 대비해 물기가 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거나 심지어 경기 중 공기의 밀도까지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따지는 탓에 때로 늑장 플레이를 한다 비판받곤 했는데 올 시즌 디셴버의 골프 실험은 자신의 신체 개조까지 이어졌습니다. 비거리를 늘리려고 약 10개월 동안 몸무게를 20kg 불렸고 이후 350야드가 넘는 장타를 뻥뻥 쳐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세운 비거리 신기록마저 깨며 미국 프로골프 장타자 1위에 올라 헐크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골프가 예술이라면 디셴버의 골프는 과학이라는 평과 함께 골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필드위 물리학자. 디셴보는 자신의 무한한 실험이 쉬운 골프로 모두에게 다가가길 희망한다 말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날씨 박사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와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서울 등 중부 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근데 또 남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종잡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겁니까?
네, 먼저 오늘 레이더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늘 새벽부터 서쪽에서 이렇게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한 비가 남부 지역에 내린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남부 지역엔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전라도 지역엔 이렇게 200mm 넘게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좀 어떻습니까? 내일도 남부 지방만 좀 비가 많이 오나요?
네, 오늘 저녁 위성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긴 구름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아래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내일은 이 산둥반도 부근에서 저기압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이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예상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낮까지 이 비구름대가 계속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이렇게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이 이 비구름대를 끌어올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남부 지역에서 경기 남부까지 8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많게는 2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보 현황을 보시면 현재 이렇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더 북쪽인 경기 남부까지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네, 내륙에는 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또 제주는 또 다르네요.
네, 제주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장마철에서 벗어난 이후 제주는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내륙의 비구름대는 점점 강해졌지만 제주 북부 쪽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팬 현상 때문인데요. 덥고 습한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폭염포구가 좀 뒤섞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절기상으로는 뭐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잖아요. 뭐 다른 해에도 이렇게 장마가 입추까지 이어졌었습니까?
네, 보통 장마는 7월 하순쯤에 이제 끝납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는 진작 끝났을 때인데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역은 다음 주에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자였습니다. 바로 소셜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팀 송지혜 기자와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